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의 사역,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이쪽으로 굉장한 치중해 있는 그 운동을 오순절 성령 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방언의 표적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표적. 그러니까 성령과 방언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신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을 증언하는 본문 말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었고 또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특성상 바람 같은 성령, 또불 같은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충만하게 되었을 그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다 각기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그 성령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보라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반드시 방언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일단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러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 중에 한 은사가 바로 방언을 하는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이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는 방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는 통역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혹시 못한다고 해서 키가 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방언은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령 시대가 열리는데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5절 읽었던 말씀,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각기 방언을 했는데요. 그 방언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들어도 알지 못하는 천사의 방언이라든지 그런 방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그 방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방언이 아니라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 언어를 이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아프리카로도 갔었고 유럽으로도 갔었고 중동으로도 막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정착을 하고 살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유대 언어도 배웠지만은 히브리어도 배웠지만은 그들이 주로 이제 했던 것은 그 현지 언어였습니다. 그 현지 언어를 모국으로 삼아가지고 그곳에 적응을 하면서 살았죠. 유대인들만큼 전 세계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그런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적응을 하며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되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었습니다. 물론 다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은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그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 유대인들의 각 나라를 세어보면요, 약 15개 나라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나라들에서 흩어져 살고 있다가 모여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신의 그 모국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서 말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뭐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지만은 당시는 그렇게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콩고라는 국가에서 온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콩고 언어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약 15개국의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말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조용한 것이 아니라 이 남루한 차림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마치 새술이 취한 것처럼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유럽 멀리 있는 그 나라의 말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확인을 했죠. 이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 아니,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원래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배운 곳이 없는 아주 무식한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왜냐하면 늘 이방민족에게 짓밟히는 장소가 갈릴리 지역이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이방의 빛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별로 없는 곳이죠.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방민족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짓밟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메시아가 그곳에서 날 수가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 갈릴리 그 일대 지역은요 참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온 이 어부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약 15개국에서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중동 또는 아프리카, 유럽 여기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그 속에는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에 충만하게 임했을 이때에 이들이 말을 했던 그 다른 언어, 이거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천사들의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일어난 진실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이제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요, 그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이 되어야 됩니다. 적용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이들이 했던 방언은요, 단순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언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응한 것인데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말을 했던 이 그 예언을 한 이 말씀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한 번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이 사건들이 아무리 은혜로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것은 딱 이때 그때만 한 번 일어난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즉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임하는 성령의 그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이 순간을 가리켜서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은 곧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탑을 쌓아 올렸던 것을 말합니다. 그 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그리고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쌓은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인간의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았었는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새로운 인류도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 교만의 결과가 바로 언어의 분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들이 짓는 이 바벨탑을 보면서 이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뭉쳐서 이들의 그 교만이 하늘 끝까지 솟아 올라간다고, 우리가 이제 언어를 흩어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분열을 시킨 것입니다. 교만한 곳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만한 곳에는 찢어짐과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 사이에 그 올바른 대화의 관계를 가로막는, 분열시키는 그런 장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 마음이 낮고 낮아졌을 그때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을 그때에 그들은 평소와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흩어지고 찢어져 버린 그 언어가 성령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로 묶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묶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로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오순절 성령 사건에 일어난 그 방언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니라 그랬죠. 이 다른 언어 할 때 이 언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요, 글로사라고 하는 헬라입니다. 글로사. 이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언어 또는 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와 혀, 이 글로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글로사라고 하는 헬라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3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되어지는 혀가 그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요 쉽게 종합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 각 사람 위에 불 모양의 글로사가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의 입에서 글로사가 나왔더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성령의 그 임하심이 있으니까요,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 모양의 글로사가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매 제자들의 입에서 글로사가 나왔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던 혀, 글로사, 이 혀는 누구의 혀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혀죠. 내 성령 하나님의 혀가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가 제자들이 입을 벌리니까 그 글로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나온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혀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뜻이, 그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언어로 그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글로사를 주셔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글로사가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 120문도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각기 다른 언어들을 말하지만 이 다른 언어들은요, 하나의 성령의 혀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혀를 통해서 성령의 그 글로사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성령의 글로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성령의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으면은 앞으로 전 세계를 다 하나로 묶을 것이다, 하나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온 세계를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로 회복시키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방언이 나왔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즉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만으로 인해서 찢어지고 죽이고 흩어져 버린 인류를 복음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됩니다. 내 말은 주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혈기대로, 내 속에서 막 나오고자 하는 그 말, 그거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언어가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즉 성령의 은혜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한 그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언어들로 승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유엔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세워서 세계를 하나로 한번 회복을 시켜보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는요, 이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게 되면은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면은 그곳에 하나가 되는,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고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의 우리가 제자였다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 언제 들을 수 있냐는 뜻이 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갔었죠. 그러니까 다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은 그냥 과거의 일처럼 여기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죠. 이들이 호숫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육지에다가 준비를 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었고 불 위에 생선이 있었고 그 곁에는 떡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조반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다 돌아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물고기를 잡으러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조반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선을 뜯어서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신 따끈따끈한 떡을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아침에 먹었던 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한 언어였습니다. 사랑의 언어였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던 것입니다. 생선과 떡은 단순한 식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준비가 된 또 다른 한 언어였던 것입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예언을 해본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천사의 방언을 해본 적도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망하나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방언은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도 있고 안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환상을 한 번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그것보다도 나의 삶이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주님의 다른 언어로서 만약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해 계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혀로 살아가는 한 당장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상대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다른 언어로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느냐, 여기에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 두 사람의 만나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다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방언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방언에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방언을 사모해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방언을 사모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또 다른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 되게 만들어가고 서로 섬겨 나가는데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방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져 있다면은 방언을요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말을 빨리 하기도 하면서 말을 약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도 됩니다.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때 그냥 입을 열면 나오는 것이 방언이죠. 그러니까 방언 때문에 낙심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초대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 이 방언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렇다면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곳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드림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셔서 하나가 되어져 가시는 이러한 교회, 이런 성도들 다 되어져 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